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저희들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위탁드리고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하나가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써있는 그 정말 지금 우리 21장이니까 20장까지 써있는 그 말에서 예수님이 행한 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쫙 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쓰게 하심으로써 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동일하게 그것을 봄으로써 그것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요한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거를 기록한 이유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참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이 결국 요한이 쓴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사냐? 사역을 왜 하냐? 교회를 왜 세우냐? 우리가 뭐를 쓰면, 우리가 또 안 쓰면, 뭐를 하면, 안 하면 그것이 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돈을 왜 버냐?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정말 뭔가를 가져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걸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나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복음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 그리스도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거를 믿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도 구원 얻고 그들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든 사역, 우리들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 편하고 나 기쁘고 나 영광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목적하고 꿈꾸는 그 비전이나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를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실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주님이 우리가 필요하냐?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은 우리의 육으로 나의 가진 것과 나의 애씀과 노력, 나의 원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 나타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근데 그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나타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으로써 그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분에게 우리를 정말 속한 자인 거를 증거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인 것을 성령이 인치시고, 그리고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친히 나타내시는 거지,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나타나지지 않아요. 그것은 유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후에, 뭐그 후라 그러는 거는 지금,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다음에 얘기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었으니, 이제 이게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일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이거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럼 전부 몇이냐면 일곱이에요. 베드로와 그리고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곱과 요한과 그리고 또 누군가 둘이 있으니까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 빼놓고서 11명인데 그 중에 둘이 있다는 거는 많은 제자들이 지금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어떻든 간에 리더격인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뭐가 선동하는 사람이라 그럴까? 또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도 쫄랑쫄랑 쫓아가서 우리도 간다 그러고 같이 갔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기 원했지만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서 그 무덤에 뛰어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지요. 근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번 만난 거예요. 무덤에 갔을 때못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처음에는 도마가 없을 때 오셨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도마가 있을 때 오셨으니까 두 번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냥 디베라 그 고향으로 가가지고서 갈릴리에 가서 하던 일이 원래 하던 일이 없으니까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서 갔습니다. 그들이 쫓아다니던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던 예수님인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는 살아나셨다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알겠는데 옆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던 거 그거나 하지 뭐 하고서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지. 뭐 다른 사람들도 그 어촌에 살던 사람이고 어부니까 그냥 쫓아가는 이제 그러한 모양새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들은 과연 잡을 의사가 있었나 할 정도로 사실은 참 모든 거에 황당하고 의욕을 잃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으리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상을 넘어선 그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거를 분명히 자기들이 지금 목도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계신 거 옆에. 그때에 그들이 정말 목자 잃은 양처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하던 일이나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업을 뭐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딴거할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없고 어떤 의욕도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도 자기들한테 나타나 주시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예전하고 다른 거는 뭔가 안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닷가 저편에 그 예수님하고 거리가 이 상거가 지금 한 50간이라고 얘기하면은 한 90m 되는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아볼려면 알아볼 수 있지만은 몰라봐도 그렇게 이상한 거리 아니지요. 하여간 생각을 못했지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리라고는. 저도 이제 한국, 일본, 미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서 만난 누군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주 만나면 모르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여기저기 다니면 거기서 만난 사람을 거기서 다시 만나면은 알겠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한국에서 그분을 만난다든지 그러면은 진짜 그쪽에서 나를 알아보기 전에는 나는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어디서 봤지? 한참 생각해야 돼요. 인사하고 얘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해요. 그러고서 결국은 나중에 물어봐요. 뭔가 얘기하다가 알아챌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저 죄송한데 참 죄송한데요. 그러면서 물어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정말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 한국 가면 누구누구가 있어 하면은 한국 가서 그 사람들 만나는 거는 뭐예요? 제가 한 번밖에 안 만난 사람이라도 그 장소에 가서 만나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딴데 가서 영 전혀 다른 곳에서 보면은 어려운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은 고기 잡고 있는데 바닷가에 예수님 서셨는데 예수님 이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기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있어서도 그렇지만 예기치 못했기 때문에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뒤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얘기했는데도 예수님 음성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마리아야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얘들아 하는 거는 어른이 애들한테 얘들아 하는 그런 얘기. 동네 애들 보고도 우리가 얘들아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어린아이를 부르는 것 같은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 요한은 젊었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30세적이니까는요. 그 베드로는 결혼도 했고요. 그렇게 뭐 얘들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성인이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요한도 미성년자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의 입장에서 또 선생님 입장에서 얘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를 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됐다. 거기에 요한이 온 거예요. 필이 온 거예요. 아, 주다. 예수님이다.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것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가 요한이 쭉 체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냥 거기에 잔뜩 여태까지 밤새 고생했는데도 한 마리도 없었는데 또 그거를 베드로가 옛날에도 한번 체험한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예수님이라는 거를 금방 안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대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고 그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다라고 주님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벗고서 이렇게 어업을 하다가 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렸다. 하여튼 베드로다워요. 그래도 주님이니까 벌거숭이 된 온몸으로 그대로 뛰어들지를 못하고 그리고 옷을 주워 입고서 뛰어드는 그 베드로. 참 베드로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참 맑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면목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참 예수님 앞에서 실수도 많이 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까지 듣는 그러한 얘기. 그러면서 큰 소리도 치고 정말 예수님에게 충성 봉사 모든 것다 해서 수제자 노릇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사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가 둘이 싸우고 틀어졌다가도 그게 그냥 싸우고 틀어진 것뿐이지 마음으로는 틀어지지 않고요. 마음으로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우리가 어떤 급 상황에서 급할 때 잊어버려요. 싸웠던 거. 뭔가 잘못됐던 거 잊어버리고 막 좋아해요. 왜 저기 그 사람들이 토라졌다가도 뭐 게임 보고서 막 이겼을 때 서로 부둥켜갖고 막 좋아하다가 자기들 싸웠던 거 잊어버리는 그런 거그 게임에 이겨도 잊어버리는 그런 건데 근데 정말 한이 되어 있다면 그게 안 잊어버리겠지만서도 베드로는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면목 없는 거나 뭐에 이렇게 잡혀 있지를 않고요. 주다 했더니 그냥 물로 뛰어들을 만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녹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내가 미안해서 어떡하지?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면목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지 못하는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베드로가 아니라 무덤에도 먼저 뛰어가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요한은 사실 못 들어가서 끼웃거리는데 베드로는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야단을 맞든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주님 하면은 그냥 막 뛰어갈 수 있는 그분 앞에는 이렇게 전진해서 갈수 있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오른맛에 산다고 합니다. 나를 옳다라고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일단은 자기 말에 대해서 고집하고 자기가 옳지 않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듣거나 지적당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고 화를 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심 나는 옳아라고 하는 그 나의 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옳으면 그만큼 자기 실수가 그냥 딱 드러났을 때, 면목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미안해를 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변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좌절을 하고 또 자기한테 화가 나서 딴 사람들한테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는 나한테 화가 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온갖 찡그리고 온갖 툭툭거리는 거는 다른 사람 다 듣게 하는 거거든요. 옆에 사람 다 어렵게 만들어요. 자기한테 화가 났으면 남한테는 화내면 안 되는데 그 화가 결국은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분명히 다른 제자들 앞에도 얼마나 면목 없겠어요. 자기가 수제자인 것처럼 연태까지 해왔는데, 아니, 수제자 노릇 해왔지요. 형님 노릇 해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기 원하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을 갖고 의지를 갖고 왔는데, 자기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못한 자기가 정말 모두 앞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면목 없는 것도 그렇지만 제자들한테도 부끄럽고 그거를 자꾸 되새김질을 한다면은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뭐 가룟유다처럼 자살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걸 거예요. 가룟유다는 그렇게 해서 자살한 거 아니에요. 돌이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엎질러진 물에 대한 책임으로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잊어버려요. 자기가 물 엎질른 거 잊어버리고서는 예수님 보면은 다시 뛰어가고 다시 반기고 다시 그 예수님에게 가고자 하는 예수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비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는 그 앞에서 진짜 국물도 없어요.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거든요. 선은 없대. 하나도 없다가 우리의 내면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옳습니다. 그렇습니다를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 거기에 계속 나의 선한가, 나의 의와, 나의 어떤 고상한가, 나의 그 정결한가, 나의 진실된가, 나의 착한가, 뭐, 하여튼 좋은 거를 갖다가 내 안에서 이렇게 세서, 그거를 내 장식품으로 장식하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아주 힘껏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 건드리기만 했다가 야단 맞잖아. 우리 아이들하고도 대화를 할 때, 애들이 사춘기 지나고 하면요, 자기들 의견들이 확실하고 또그 의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신뢰를 갖고 있지요. 근데 부모 의견이 다르면은 부모가 자기를 몰라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서 계속 이제 대립관계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도 이제 성인이다. 이제 20살 넘으면은 여기 성인이다 이게. 누가 성인이 아니래냐. 성인이라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인이라도 다 깨닫지 못하고 성인이라도 계속 배우고 계속 자라야 되는 건데. 성인이니까 자라기를 그치고 뭐가 다 완성품이 된게 아니니까. 계속 마음을 열고 계속 자라고 계속 배우고 계속 수정받고 하려고 하면 좋은데. 그건 어렸을 때나 하는 거지. 미숙했을 때나 하는 거지. 아니요, 성숙이라는 건 그걸 자원해서 할수 있는 게 성숙이지. 성숙이라는 거는 잘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는 게 성숙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살아있는 한 우리는 잘하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더 넓혀지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우리를 수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매일매일 키워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생명 있으면 계속 자라잖아요.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제자 훈련 끝났으면 제자가 된것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일생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제자로서 이제 그 스승의 마음을 알고 스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자, 성숙한 제자로서 또 자라나가는 거죠. 엄마가 되면 엄마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엄마가 애한 살짜리 엄마, 두 살짜리 엄마, 세 살짜리 엄마 하면서 그 아이가 자란 만큼 자기도 자라야 되거든요. 제가 며느리 보고 아기 낳았을 때 이제 너하고 아기 나이 사이가 지금 얼만데 이거 일생 가져가라 얘기예요. 애는 이제 성인이 되고 자라는데 너는 여기서 스탑해버리면은 나중에 너가 스스로 그 남편도 밖에서 자라고 아이도 자라고 근데 너는 스탑하면은 결국 네가 너 스스로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너도 계속 자라라. 엄마로서 자라고 아내로서 자라고 계속 하나님의 딸로 자라나가라. 그래야 계속 뭐야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뭘로 자라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하심 속에서 속사람이 자라야지요. 겉사람이 자란다는 거는 결국은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회칠, 자기의 육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 점점 높아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점점 이렇게 원수 삼는다 그럴까?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고 피하고 배우고 정말 의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에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노상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따지고 요구하고 지시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면 그 기도는 안 하는 게더 좋아요. 우리의 기도는 우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가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뭐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게 우리들의 기도지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죄인 중에 퀴수입니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 행한 거 죄밖에 없사오니. 그래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이래요? 저래요? 저도 올해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뭘까요, 일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니까 난 모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알려주시는 것만 알지. 알려주신 건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는 믿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신 것을 믿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공평하시고 그리고 정말 치우침이 없으시고 변함없으신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그러나 왜이 사람은 죽었어요? 왜이 사람은 다쳤어요? 왜이 사람은 병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대답하면 좋겠는데, 모른다고 대답하면 상대방이 없이 여길까봐,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봐, 거꾸로 무리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식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이거는 지금 큰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건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만약에 자기 아이가 죽었다. 하나님 왜냐? 그럼 하나님이 뭔가 그에게 대답할 거예요. 네가 죄져서 죽었다라고는 안 하셔요. 그런 하나님 아니니까. 그 아기가 죄가 많아서도 데리고 갔다. 아니, 죄 없으니까 데리고 갔다. 그런 식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묻는 자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그 잠잠해질 수 있고 그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 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괜히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네가 기도가 적어서 그랬다든지 뭐 믿음이 적어서 그랬다든지 뭐를 헌금을 조금 해서 그렇다든지 뭘 헌신을 잘못해서 그렇다든지 그러면은 완전히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돼요.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저기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죽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할 거지. 사람이 갖다가 그 다윗의 경우, 다윗과 밧세바의 경우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 자기가 하나님 아니니까. 다윗은 납득했어요.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오히려 이제 구하기를 그쳤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알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않아도 될 거를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걸 다 알아서 뭐 하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알아서 뭐 하게요? 어떤 은사 중에 그 형제들의 사람들의 그 과거를 다 알아가지고 그 유아 때 여러 가지 상처의 원인을 알아서 그거를 알려주는 은사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그 상대방에게 그걸 일러주면 그게 다 보인대요. 그래서 일러주면 그 상대방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치유받고 납득을 한다. 내가 아 엄마한테 이렇게 학대를 받아서 이렇게 성격이 됐고 이런 일이 내가 되었구나. 이제 이런 거를 납득을 하게 된대요. 근데 제가 성령님의 어떠한 그 성품으로 생각할 때 정말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저렇고 그거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무슨 유익이 되나? 그러면은 그 엄마 때문에 그렇고 아빠 때문에 그렇고 형 때문에 그렇고 이거 누구 때문에를 다 정당화해서 나는 아프고 화나고 그렇게 한 거를 왜라는 걸 이해했다고 쳐봐요. 자기는 이해가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가해자고 자기 혼자 피해자인데. 피해자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동정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내가 상대방을 그럼 용서하겠다. 근데 자기가 남한테 피해주고 자기가 남한테 그 알지도 못하게 해친 그러한 것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가 뭐 때문에 남한테 받은 것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사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저울질하고 있고, 무슨 동기로 왜 그걸 하는지를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이지, 남의 과거를 들추고, 우리의 지나간 과거,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얼마나 은혜인데, 기억도 못하는 어렸을 때그 얘기를 갖고, 그 자기의 지금의 어떠한 상처에 대한 그 인간적인 이해 그거를 갖다가 꾀한다는 거는 저는 참 갸우뚱거려요. 그래서 그냥 그러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너한테 유익이 되냐, 남그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냐. 너는 남의 과거를 다 안다고 하고 다 보인다고 하고. 그 형제,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다고 스스로 납득하지만 그게 복음에 무슨 유익이 되며 그게 너의 영혼에 그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되냐.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데 유익이 되는 거지. 나로서는 그게 잘 모르겠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면 하겠지만 성령이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 과거를 들춰내며 그거를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 그분이 애써 그걸 하실 필요가 없다. 왜? 육은 다 옛것은 지나갔단데. 그거 지나간 거다 들춰내서 어떡하려고. 정말 저도 제가 아는 거 이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악인도 죽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구원을 받고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왜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누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영생을 갖다 주고 은혜 안에 있게 하는 그러한 정말 열매가 될까? 우리가요, 남의 비밀을 알면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입이 간지러워서.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서 동네방네 다 떠드는 거예요. 과거가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예 우리를 그런 면으로는 안 믿어 주셔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인데, 보이는 것도 아는 것도 덮어줘야 되는데, 모르는 거를 까발겨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그들의 허물과 죄가 아니지요. 어떤 죄가 보이든 어떤 허물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주 안에서는 모두가 새 피조물이라. 인간적인 표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같이 생활하면서 모든 기적기사 표적을 다 보았고, 많은 얘기를 들었고, 많은 예언을 들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까지 경험을 했는데도 다시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가서 바닷가 가서 다시 고기 잡으라 한게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길 잃은 자 같이 돼버려요. 지금도 성령님에게 이끌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건데, 성령님하고의 관계를 말씀과의 그, 뭘까,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그거를 하루라도 늦추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세상 말이 들어오고 내 말이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다 쫓아가요. 예수님이 이리 가자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아, 그리 가면 죽습니다. 그리 가면 안 됩니다라고까지 대답을 했던 그런 제자들인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까 다 쫓아가요. 아니, 또 잡으러 가자도 아니죠.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할래 하고 다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맞이하시고요.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로 생선도 놓였고 떡도 놓여 있다. 이제 베드로는 그냥 바닷속으로 그 뛰어들어서 예수님한테 오고, 다른 사람들은 육지에서 상어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90m밖에 안 되는 그러한 저 길이니까 이제 그냥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보는 순간이라는 건 어떤 마음일까? 살아계신 주님을 보면은 너희들은 기뻐할 거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할 때 세상은 내가 죽으면 기뻐하고 너희들은 곡하고 울지만 슬퍼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들을 볼 때에 세상들은 놀래고 싶어하지만 거꾸로 너희들은 기뻐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본 거는 기쁘다. 기쁘다는 거는 사랑한다도 돼요. 기쁘다는 거는 정말 보고 싶다, 같이 있어서 좋다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에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고기가 150마리라. 150마리라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기계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110마리의 생선이라는 거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옛날에 그물로 사람들이 던져서 잡는 걸로는 이게 굉장히 많은 그러한 큰 물고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153마리나 들어있 다는 그렇게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는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원래는 그만큼 들어 있으면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찢어지지 않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준비한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요. 생선도 주십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보면요. 물고기를 잡아온 거를 받아서 구워준 게 아니라 원래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나? 첫 번째 나타나신 이유,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 세 번째 나타나신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됨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고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 손에 못자국 난 거, 옆구리에 그 찔린 그 자국 보고서 그냥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죽은 것보다는 지금 살아났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지금 눈앞에 목도하면서 그냥 놀라운 기쁨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마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나타나 주시고 너희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봐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믿음은 믿음으로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믿음의 주님이 믿도록 역사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마도 믿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믿었고, 어떻게 다 믿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다 이렇고저렇고를 믿는데 우리 저잘 아는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도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한 지 사흘 만에 아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슬픔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라고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에요. 내일 예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심을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은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계속 궁리하는 거예요.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부분이 얼마만큼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찰랑찰랑찰랑거리는 그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을 품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도 말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을 지금 부활하신 거를 믿을 수 없다고 한 거는 그의 상식에 비춰서, 그의 경험에 비춰서, 아니, 모든 인류 역사상 모든 것에 비춰서 그가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를 수 없는 거 내일 나를 수 있어 하면은 아무도 안 믿지요. 그러나 하게 하시면 하시죠. 우리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안 되는 거지. 인간 스스로 안 되는 것과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못해요. 하나님을 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게 하시면 할수 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수 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다 위를 걸었듯이, 하게 하시면 하지만, 그러나 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해 오셨는데도 제가 안 믿은 게 문제죠. 못 믿었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그건 인간으로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심에 대한 그 의뢰라고 하니까 신뢰라고 하는 거는 말씀의 내용에 있지 않아요. 말씀하신 분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믿을 때그 말이 신빙성이 있다기보다 말한 사람이 믿을 만하면 우리는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말씀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그 열심으로 이루시며 그리고 나타내신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는 은혜요, 자비요, 축복이요, 평강이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걸 주시고 신령한 걸 주시고 거룩한 것을 주시기 원해서 우리 보고 우리 가진 거다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 같으니까, 썩을 거니까, 정말 불안정한 것이고 더럽혀진 것들이니까, 결함투성인 것들이니까, 깨지고 다치고 치우치고 그런 것들이니까 너희 가진 거다 버려. 내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너희 안에를 채워줄게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이러니 저게 저러니 하고 말이 많은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을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30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뭔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인 줄 알지. 우리는 나와 24시간 정말 365일 일생 함께 하시는 주님,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신 그 주님에 대해서 계신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 얼마나 많아요. 하루 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깨달으면 또뭐 해요? 깨달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은 예배 대상자신데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선생님이시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데 그럼 그분에게 듣고 의지하고 그분하고 더불어 가는 길이 즐겁고 기쁘고 안전한 길인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뭐가 생각이 복잡하고 말이 많고 그거는 주님을 지금 계신 주님을 안 믿는다든지 그 아니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하는지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림을 받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을 지키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들은 그냥 갈릴리로 가서 어부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더 겁나거든요. 더 무섭거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 안전을 자기 스스로들이 꾀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예루살렘에서 아니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는 것을 오히려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왜 성령을 받은 우리들 안에 아직도 있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믿겠다. 그냥 믿는다. 그냥 우리가 살면 이 제자들의 모습밖에 되지 않아요. 왜이 제자들의 모습이 있나? 성령 안에 안 있을 때 있는 거지. 성령을 좇아 살때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을 좇을 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면서, 오직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게 하심에 좇아서 그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러한 자원함과 그러한 삶의 열매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보이면은 쫓아가고 보이지 않으면은 물고기 잡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뭔가 할 자리가 있으면 되는데, 삶 속에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같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리더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수 있지만, 여기서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는 그러한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형제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도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을 세상 쪽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러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다 그래도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게. 나하고 같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고, 나하고 같이 있어서 좋고, 동료의식을 갖고, 그것이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속에 주님은 또 나타나 주셨어요. 주님은 왜 나타나셨나? 나타나셔야만 되기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위기인 거예요. 그냥 두면 제자들 어부되겠어요.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 자라는 거를 또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가장 그 정말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는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신 동안에 한 번도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안 하셨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것도 그게 부끄럽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면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의 믿음을 도와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중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아라. 그 주님은 우리 보고 물고기 잡아라가 아니라 조반 준비를 하고 떡을 떼주며 그리고 생선을 구워주며 우리와 아침상을 더불어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그냥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밤새 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깨어 경성함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뭐 정신 차려서 힘써서 우리가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게 하심대로 살면 우린 그 이상도 그 이하 것도 없어요. 그대로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을 즐기며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할수 없고, 듣지 않고 갈수 없고, 듣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 마땅히 가야 될 길, 마땅히 서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형제들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라 그랬어요. 마땅한 거. 우리가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꿈틀거리면 사람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우리들이 돼버려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방문을 받았어요.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얘들아 너 거기서 뭐하니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계속적으로 소명을 주시는 그 주님, 그거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각기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됨이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